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저는 지난 12일 동안 캐나다 토론토에 다녀왔습니다. 1년 반 전에 제가 스위스에 있을 때 이미 약속한 강의와 집회 때문에 어떻게 취소할 수가 없어서 지난 12일 동안 다녀왔습니다. 캐나다에 있는 동안에 이번 주 설교로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 9번째의 본문과 제목을 이제 교회에 미리 보냈었는데 그저께 토론토 공항에서 이제 한국에 오는 비행기를 기다리기 위해 이렇게 기다리면서 성경을 읽는 동안에 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 9번째를 이어가고 오늘은 시편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시편은 모두 150편이죠. 긴 성경입니다. 이 시편 150편은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에 보시면은 1편부터 41편이 일부로 되어 있고 42편부터 72편, 73편부터 또 89편, 또 90편부터 106편, 그리고 제일 마지막이 107편부터 150편까지 이렇게 시편 150편은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가 있죠. 무엇을 기준으로 할까? 어떻게 하면은 이 시편을 잘 이해할 수 있는가? 그 기준과 열쇠의 가장 고전적이고 전통적인 방법은 모세오경과 연결해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1편부터 41편을 창세기와 연결해서 이해하는 것이고 두 번째 42편부터 72편은 출애굽기. 이렇게 그 시편의 다섯 부분을 모세오경의 다섯 권과 연결시켜서 해석하는 것이 시편 해석의 가장 고전적이고 전통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각 성경, 각 부분에, 그러니까 시편 그 다섯 부분에 각 첫 번째 시편과 제일 마지막 시편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시편 전체를 감싸고 있고 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각 첫 번째 시편과 제일 마지막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1편은 어떤 시편이냐면은 첫 번째 부분, 1편부터 41편의 첫 번째 부분에 해당되는 그 첫 번째 부분을 여는 시편일 뿐만 아니라 시편 전체 150편을 여는 가장 중요한 시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제가 살펴보고 있는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은 우리가 잘 알죠.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있는 귀한 시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시편입니다. 이 시편 1편은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이 결코 하지 않는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고 2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 하는 첫 한 가지, 유일한 한 가지. 그리고 3절에서는 이 복 있는 자가 받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자가 받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예요. 여러분,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않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바라는, 소망하는 그 축복이 이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1절에 의하면 결코 세 가지를 하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여러분, 이 복 있는 사람은 자기가 어느 곳에 서야 되는지, 어느 자리에 앉아야 되는지, 어느 자리에 결코 앉으면 안 되는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에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따라야 되고 무엇을 결코 따르면 안 되는지를 명확히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지, 내가 어디에 서면 절대로 안 되는지를 명확히 아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 원하고 바라고 소망한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탐내는 자리를 할지라도 그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면은 절대로 앉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자리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아, 이 사람 이 자리 가지세요, 가지세요 할지라도 그 자리가 자기 자리가 아니면 절대로 탐하지 않는 사람이 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절은 복 있는 사람이 결코 하지 않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이 첫 세 가지를 1절이 말하고 2절은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첫 한 가지를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여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2절에 언급되는 주야는 사실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문자 그대로 밤낮이에요. 밤낮. 그러니까 24시간, 하루 종일이란 뜻이겠네요. 두 번째는 무슨 의미냐면요. 시편 30편 5절에 근거해서, 시편 30편 5절은 기억하시나요? 저녁에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구약 전체에서, 특별히 시편에서는 저녁 하면은 항상 어둠, 슬픔, 고난, 환란을 상징하는 단어로 쓰이게 되죠. 그리고 구약에서 특히 신약 시편에서는 그 아침, 낮은, 회복, 소망 그런 것을 상징하는 단어로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야는 기쁨의 때와 슬픔의 때, 성공의 때와 실패의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될 때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그런 때를 의미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무튼 주야는 언제나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인가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언제든지 항상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복 있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시편 1편 2절에 묵상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하가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저랑 같이 히브리어 잠깐만 공부해 보시겠습니까? 물론 뭐 저도 히브리어 잘 못하지만 우리가 주는 시편 1편 2절에 묵상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하가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단어가 맞는지 어저께 제가 히브리어 사전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어요. 히브리어 사전에 의하면 이 하가라는 단어는 깊이 생각하다라는 뜻입니다. 예, 맞아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언제나 항상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한 구절, 한 단어를 놓칠까봐 그 말씀들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히브리어 사전에 이 하가라는 단어에 다른 뜻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하가라는 히브리어가 구약성경 여러 곳에 많이 쓰였습니다. 물론 이 하가라는 히브리어가 시편 1편 2절에는 묵상하다로 번역이 되었지만 이제 우리가 살펴볼 다른 성경에는 완전히 다른 단어로 번역됐어요. 그리고 흥미로운 사실은 히브리어 사전에 이 단어가 하가의 첫 번째 의미로 등장합니다. 도대체 이게 하가라는 뜻일까? 이 본문에서 그 뜻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한 단어, 한 의미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한번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이사야서 31장입니다. 혹시 오늘 성경을 가져오셨다면 물론 스크린에 보여드리겠지만 성경 한번 같이 펴시죠. 이사야서 31장 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1장 4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구약 1003쪽쯤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31장 4절 말씀을 이제 제가 읽어볼 테니까 도대체 여기에서 하가가 어떤 단어일까? 어떤 단어로 번역될까? 여러분이 한번 저한테 대답해 보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1장 4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뭘까요? 여긴 없습니다. 그 다음이에요.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여기에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 2절에 묵상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하가가 여기에 쓰였어요. 전혀 다른 의미예요. 여러분, 여기에 하가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뭘까요?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어 사전에는요 하가라는 단어의 첫 번째 뜻으로 이 단어가 첫 번째 놓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사야서 31장에 사용된 이 하가의 뜻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시편 1편 2절을 한번 해석해 볼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묵상한다는 게 무엇인가요?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좋아하시나요? 여러분, 그런 동물의 왕국들을 보면은요 사자가 먹이를 사냥합니다. 그래서 먹이 딱 잡지요. 그런 다음에 주변을 살펴봐요. 그러면 주변에는 언제나 하이에나 떼가 있어요. 그리고 공중에는 독수리 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자가 먹이를 놓치기를 기다려요. 아니, 한눈팔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 사자가 자기가 비록 잡은 고기를 할지라도 먹이를 할지라도 한눈팔 때를 기다렸다가 한눈팔면은 이 하나의 하인의 떼들이 벌떼처럼 달려듭니다. 그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여러분, 독수리가 그 사자를 눈여겨보고 있다가 여러분, 사자가 한눈팔 때에 그 때를 놓치지 않고 독수리가 온 힘을 다해서 손사치 내려와요. 먹이를 낚아채기 위해. 그때 사자가 눈치를 채요. 아, 내 먹이를 빼앗아오려고 하는 존재들이 있구나. 하이에나나 독수리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먹이를 움켜쥐고 으르렁거리는 것이 하가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뜻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시편 1편 2절을 해석해 볼까요? 묵상은 뭔가요? 여러분, 내 마음에 심겨주신 그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빼앗기지 않기 위해 그 말씀을 붙잡고 으르렁거리는 것이 묵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오늘 묵상하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어저께 묵상하셨습니까? 여러분, 묵상 그냥 테이블에 앉아서 하셨죠? 그냥 식탁에 앉아서 하셨죠? 소파에서 앉아서. 여러분, 다 좋아요. 너무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묵상은 언제 하는 것인가요? 여러분, 한번 묵상하면 된가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그 절망이라는 사랑, 절망이라는 상황, 그 두려움, 그 유혹, 죄의 유혹, 어떤 사람들의 말, 어떤 사람, 그 분노, 수많은 상황들이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을 빼앗아가기에 혈안되어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을 빼앗아가기 위해 오심을 쏟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가 묵상할 때입니다. 난 아침에 묵상했어. 난 아침에 하나님 말씀 읽었어. 예, 잘하셨어요. 그러나 기억해 주시겠습니까? 묵상은 몇 번 하면 좋을까요? 한 번이요? 두 번이 아니요. 20번이 됐든 30번이 됐든 50번이 됐든 100번이 됐든 그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내게 심겨진 내게 주어진 그 은혜의 말씀을 빼앗아가려 하는 그 상황이 올 때마다 어떤 사람의 그 분노의 말이 나를 낙담하게 할 때마다 여러분 그때마다 그 말씀을 움켜잡고 부여잡고 으르렁거리셔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 때문에 말씀을 바꿨어요. 여러분, 제발 말씀이 빼앗겨지는 것을 그냥 가만히 놔두지 말아주세요. 그런 절망의 상황들과 그런 두려움의 상황들과 어떤 죄의 유혹들과 음란함들이 내게 와서 내게 심겨진 그 은혜의 말씀을 빼앗아가려고 할 때 제발, 여러분 제발 내버려 두지 마세요. 문희곤 목사님이 안식년 가시면서 저에게 부탁하셨어요. 지웅아, 내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 배불리 먹여줘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온 힘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온 힘을 다해서, 여러분 제가 약속 지킬게요. 제 뼈가 부서져도요 제가 열심히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온 힘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근데 제 기도 제목은 뭐냐면요, 내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말씀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말씀을 듣고 즐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심겨진 말씀이 빼앗기지 않기 위해 함께 몸부림쳤으면 좋겠어요. 저는 목사예요. 왜 이렇게 유혹이 많나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은 상황이 있나요? 내게 심겨진 은혜의 말씀을 빼앗기 위해 왜 이렇게 많은 상황이 있나요? 왜 이렇게 많은 유혹이 있나요? 여러분 제가 절대로 여러분보다 뒤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처절하게 싸울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러니까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문희구 목사님이 복귀하실 때까지 제가 온 힘을 다해서 말씀 전할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매일마다 기도해요. 매일마다.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물론 저는 여러분의 이름을 모릅니다.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은 높은 뜻 푸른 교회 성도님들이에요. 하나님, 높은 뜻 푸른 교회 성도님들이 말씀 배불리 먹게 해주십시오. 그게 문희구 목사님이 제게 부탁한 유일한 명령입니다. 유일한 부탁. 근데 하나님, 하나 더. 우리 사랑하는 높은 뜻 푸른 교회 성도님들이 제발 말씀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은혜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소망의 말씀과 그 생명의 말씀을 제발 빼앗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해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 헤맨다고 말합니다.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악한 영들, 그 더러운 마귀는 여러분 상황을 이용해서 아니면 어떤 사람을 이용해서 아니 어떤 말을 이용해서 나에게 심겨진 은혜의 말씀과 소망과 생명의 말씀을 반드시 빼앗으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단은 한 번 공격했다고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게서 말씀을 빼앗아 갈 때까지 공격하고 공격하고 또 공격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 몇 번 하면 될까요? 한 번이 아닌 거죠. 20번이 됐든 100번이 됐든 500번이 됐든 여러분 공격받을 때마다 말씀을 부여잡고 절대로 놓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절대 놓칠 수 없습니다. 이게 생명이고 이게 내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싸워주세요. 여러분 제발 그렇게 싸웁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은혜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더러운 죄의 유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음란한 유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알아요. 거룩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죠. 여러분 그때에 그 죄의 유혹이 온다고 제발 그 귀한 말씀을 쉽게 내주지 말아주십시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예, 빼앗길 수 있죠. 빼앗길 수 있죠.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에요. 아, 그래도 너 쉽게 못 뺏었어. 내가 다음번에 더 할 거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에요. 어떤 말들, 여러분, 분노가 내게 일어날 때에, 어떤 말들이 나를 두렵게 할 때에, 어떤 그 절망의 상황들이 나로 하여금 낙담하게 할 때에, 여러분, 그때가 바로 그 말씀을 부여잡고 으르렁거리며 빼앗기지 않기 위해 포효할 때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가 바로 묵상할 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묵상은 단지 소파에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겠죠. 어떨 때는 길거리에서 해야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제일 먼저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먼저 싸우겠습니다. 제발 말씀을 쉽게 내어주고 싶지 않은 것이에요. 이 유명한 시편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의 선지서에 인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의 선지서를 읽으면 누가 봐도 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예레미야, 지금 이사야서가 펴 계시다면 바로 그 다음이 예레미야서죠. 예레미야 17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 말씀을 읽으시면 누가 봐도 이 시편 1편을 아는 사람이라면 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시편 1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구나라고 금방 알 수가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17장 8절 말씀입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앞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시편 1편을 인용하고 있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시편 1편에서는 누가 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복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나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도대체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이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용하면서 한 단어를 바꿨어요. 8절은 말하죠.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다. 결실하는 사람이다.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사람이다. 도대체 이 그는 누굴까요? 바로 앞에 있는 7절입니다. 7절을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런 복을 받는 사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뭔가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모든 소망을 오직 하나님에게 두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신 하나님에게서만 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을 찾아다니지 아니하고, 어떤 돈을 의지하지 않고, 어떤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어떤 상황 가운데 왔을 때에, 절망 가운데 왔을 때에 그의 모든 소망과 그의 모든 시선과 그의 모든 마음을 오직 하나님에게 쏟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이런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지. 여러분, 상황이 올 때 상황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제발 그대로 내주지 마십시오. 상황은 반드시 내게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으려고 몸부림칠 것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기도 부탁하세요. 여러분, 교역자들이 그러라고 있죠. 여러분, 그런 기도 받으면요 너무 좋아요. 밤새서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지금 몸부림칩니다.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모든 교역자들이 함께 같이 기도할게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가요? 상황 따라가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자리에 앉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며 여호와를 바라며 그의 모든 소망을 오직 하나님에게만 두는, 그의 모든 시선과 그의 모든 초점과 그의 모든 마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에게만 있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런 사람 한 사람 압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의 모든 삶이 분노로 완전히 망가질 수밖에 없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삶을 산 한 사람을 제가 알아요.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주 귀중한 시편을 적었거든요. 우리 그 시편을 잠깐만 더 살펴보실까요? 시편 57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편 57편을 참 좋아해요. 여러분 시편 57편은 표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57편은 다윗이 언제 기록한 것인가요? 사울과 그의 군대가 다윗을 잡기 위해 공격했을 때 그 공격을 피해 굴에 숨었어요. 그때 기록한 시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왜 사울은 그렇게 일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지. 여러분 다윗의 일생은요 대부분이 도망자이신 분이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여러분 우리 한글성경에는 이 재앙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영어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제 영어성경은 ESV라는 버전을 저는 그 버전을 사용합니다. ESV는 직역성경 중에 하나예요. 근데 ESV의 시편 57편 1절에는 재앙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폭풍이라고 번역해놨어요. 근데 저는 그 번역을 참 좋아해요. 물론 재앙도 맞지만 이 재앙이라는 단어 대신에 폭풍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단어가 더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다윗은 늘 모래폭풍이 두려웠었어요. 왠 줄 아십니까? 그 모래폭풍 속에는 언제나 사울과 그의 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울은 언제나 한두 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온 것이 아니라 많은 군대를 이끌고 잡으러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과 그의 군대가 올 때는 언제나 모래폭풍을 이끌면서 왔어요. 그래서 모래폭풍이 일어나면 늘 두려웠어요. 어쩔 때는 자연적인 바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기도 했지만 그 모래폭풍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래폭풍이 나를 향해 다가올 때는 여러분 그 모래폭풍 중앙에는 언제나 사울과 그의 군대가 거기 숨어 있었어요. 다윗은 언제나 그 모래폭풍이 두려웠었어요. 그래서 그 모래폭풍을 볼 때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재앙이 지날 때까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다 피해봤어요. 부모님에게도 피해받고 제사장에게도 피해받고 천의 요새도 피해받고 동굴에도 숨어받고 심지어 적국 블레셋 그 왕에게도 피해받았어요. 어디서도 구원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서도 보호받을 수가 없었어요. 어디서도 마음의 안식을 누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드디어 자기를 구원할 자기를 보호할 자기가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곳을 찾았어요. 그게 바로 주의 날개의 그늘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이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이 폭풍이 지나기까지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겠습니다. 내가 거기 숨겠습니다. 근데 참 재밌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날개가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근데 날개가 있다고 하네요 다윗은. 그렇다면 도대체 다윗이 이해한 주의 날개는 뭘까요? 아니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날개가 있습니까? 하나님 날개 없으세요. 그건 확실해요. 그러면 도대체 다윗은 무엇을 보고 주의 날개라고 말하는 건가요? 다윗이 여기서 말하는 주의 날개는 도대체 뭘 의미할까요? 3절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3절을 잠깐 보시겠습니까? 3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내실 것인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근데 보시면 3절은 완전한 문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내신대요. 뭘요? 목적어가 없어요.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께서 뭘 보내신다는 거예요? 목적어가 없는 문장이에요. 도대체 뭘 보내신 건가요? 천사요? 군대요? 무기요? 신무기요? 도대체 뭘 보내시겠다는 건가요? 바로 그 다음에 나와 있어요. 뭔가요?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헤세드. 여러분 그 긍휼, 자비, 사랑, 인애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진리는 신실하심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의지한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피했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기로 약속하셨다. 아무리 사울의 칼이 내 눈앞 5cm 앞까지 온다 할지라도 그 칼이 나를 죽이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 때문이다. 여러분, 다윗이 안심할 수 있었던 것은 천의 요새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굴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군대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부모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재상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다윗이 피하려고 했던 그 숨었던 그 주의 날개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면 그 질문 생겨요. 여러분, 도대체 어디에 가면 이 하나님의 성품을 마음껏 누리고 맛볼 수 있을까요? 나도 이 하나님의 성품을 맛보고 싶은데, 나도 이 하나님의 성품을 누리고 싶은데, 경험하고 싶은데, 도대체 어디를 가면 이 하나님의 성품을 마음대로 느끼고 맛보고 경험할 수 있을까요? 10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품을 맛보고 경험하고 싶으신 분은 10절을 잘 보세요. 10절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여러분, 어디 가야 주의 인자하심을 맛볼 수 있나요? 여러분, 어디 가야 주의 진리, 그 신실하심을 맛볼 수 있나요? 여러분, 주의 인자는 커서 온 하늘에 미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의 진리는 커서 온 궁창, 온 우주에 있다는 것이에요.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귀한 성품과 신실하심과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덮여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성품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고 신뢰하는 바로 그 사람만이 그 하나님의 성품과 그 신실하심을 맛보고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성품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온 우주에 가득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누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자기의 모든 마음과 모든 소망을 오직 하나님에게 두는 사람, 그 사람만이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6절과 7절에 다윗은 놀라운 말을 합니다. 저는 이 시편 57편 가운데 이 6절과 7절을 가장 좋아해요. 여러분,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57편 6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여러분, 사울과 그의 군대가 다윗을 잡기 위해 그물을 준비했답니다. 마치 들짐승처럼 함정을 팠답니다. 걸림돌을 뒀답니다. 마치 들짐승 잡는 것처럼 여러분, 사울과 그의 군대가 다윗을 짐승 취급해요. 여러분, 그물을 준비했어요.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처참하겠습니까? 그 그물을 볼 때마다, 그 그물이 던져질 때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처참하겠습니까? 근데 잘 들어보세요. 6절에 그물을 준비하였다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쿤이라는 단어예요. 쿤, 외우기 쉽죠? 쿤, 그물을 준비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쿤입니다. 그런데 그 쿤이라는 단어가 7절에도 쓰였어요. 근데 다르게 번역됐어요. 무슨 단어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으니, 그러니까 확정되었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같은 히브리어 쿤입니다.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울과 그의 군대는 다윗을 잡기 위해 그물을 준비합니다. 근데 다윗도 잡기 위해 똑같이 준비해요. 뭐를요? 마음을요. 그물이 아니라 마음을 준비합니다. 사울과 그의 군대는 다윗을 잡으려 하지만, 여러분, 다윗은 마음을 준비해서 무엇을 잡으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잡고 싶은 거죠. 하나님, 사울과 그의 군대가 나를 잡으려고 하나님 그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나도 똑같이 그물 준비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사울을 잡기 위해, 그의 군대를 잡기 위해 내가 똑같이 그물을 준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함정을 파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는 준비할 것입니다. 나는 내 마음을 준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하나님을 잡고 싶습니다. 참 재밌지요. 사울과 그의 군대는 다윗을 잡기 위해 그물을 준비하지만 다윗은 그 상황에서도 그 마음을 준비해 하나님을 잡으려고 해요. 여러분, 다윗의 온통 관심은 하나님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나의 모든 삶이, 나의 모든 생각이, 나의 모든 묵상이, 나의 모든 말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다윗이 너무 부러워요. 여러분, 그 하나님만 의지했던,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낙담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잡으려고 했던 그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 잔이 넘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다윗에겐 고난이 없었습니까? 억울함이 없었습니까? 분노가 없었습니까? 슬픔이 없었습니까? 환란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환란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억울함이 있었어요. 눈물이 있었어요. 아니, 분노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시편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복받은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이 다윗을 보십시오. 그 시냇가에 심겨 나무 같은 이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어떻게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잡으려고 했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했었어요. 하나님을 의뢰하려고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맡겨주신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그 말씀을 두 손으로 움켜잡고 몸부림쳤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마태복음 5장은 팔복을 말해요. 여러분, 그 팔복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복이 뭔지 기억하시겠죠? 뭔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그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푸토코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푸토코스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5장에는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굉장히 점잖게 번역이 됐어요. 여러분, 이 푸토코스라는 단어는 원래 어떤 때 쓰는, 어느 사람에게 쓰는가, 어느 상황에서 쓰는가, 며칠씩 굶은 거린에게 쓰는, 그 거지에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푸토코스입니다. 여러분, 2주, 3주 굶은 거지가 무슨 자존심이 있습니까? 그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자존심 같은 건 없는 것이에요. 온 힘을 다해 여러분 그 먹을 것을 구하는 그 심정이 바로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 것이에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금 계산해봤더니 30시간째 깨 있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일부 때도요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정직히 무슨 말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제 마음에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전 하나님도 갖고 싶습니다. 전 진짜 하나님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도 가질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을 더 소유할 수 있다면, 내 입이 더러운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채울 수 있다면, 내 영이 그 음란함이나 욕심이나 질투나 시기나 그런 더러움으로 채워지지 않고 주의 말씀으로 채울 수만 있다면 그건 너무 좋겠어요. 정말 죄송합니다만 지금 제가 무슨 말하고 있는지 제가 정직히 모르겠지만 제게 있는 한 가지 소원은 전 정말 하나님 갖고 싶어요. 여러분을 향한 제 기도도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산하는 높은 뜻 푸른 게 성도님들이 그냥 말씀을 듣고 즐기는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말씀, 힘겨진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한 몸부림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소망을 잃지 않기 위해,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잃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거지 저의 정직한 기도 제목이. 여러분,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하고 마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일부 때는 못했는데 사실 이 찬양을 정말 너무 부르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혹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옮긴 찬양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내 의지할 분은 누구인지, 사람 의지하고 싶죠. 내 눈에 보이는 돈 의지하고 싶지요. 저 권력 가진 사람이 나 도와주면 되지요. 아니요, 그러고 싶지 않은 것이요. 여러분,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상황에 따라 변하는 돈, 권력, 그거 의지하지 마십시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영원히 변함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 그분을 의지하십시다. 우리 좀 같이 찬양하실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저희 힘으로 이 세상 살아갈 자신 없습니다. 저희 힘으로 이 세상 유혹 이겨낼 자신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 환난, 가난, 슬픔, 눈물, 질병, 그 끔찍한 질병, 하나님 이겨낼 자신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바라봅니다. 그래서 주님 붙잡습니다. 하나님 저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희 제발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 도움 외에 누구에게도 우리가 도움을 청하지 않을 것이며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누구에게도 우리가 무릎을 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은혜 허락해 주십시오. 말씀 빼앗기지 않기 위해,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 빼앗기지 않기 위해 그 은혜의 두 손으로 부여잡고 몸부림칠 때에 약속하신 성령으로 우리 도와주십시오.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사 우리가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주만이 우리의 도움이시며 주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이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